자,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주님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삶에 귀한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한 삶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잠깐 살펴보면 성경 분량으로는 이제 솔로몬 그 후반부인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합시대인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22장까지 왔고 이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10세기에서 9세기 정도에 한 100여 년 정도 걸친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기 상하 이 전체에서 150년 정도의 시간을 다뤘고요. 이 사무엘기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그 사무엘기 상하가 전체가 다뤘던 것과 달리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불과 100여 년 사이에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왕국에는 그 7명의 왕이 교체가 됐고요. 남왕국의 왕들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또 남왕국에는 이제 아사 왕과 여호사밧 등을 비롯해서 이 선하다는 평을 받은 왕들도 있었지만 북왕국은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엔 초대 왕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할 만큼 수많은 악행으로 하나님을 이제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길들로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그 왕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악했던 왕으로 평가를 들었고 그의 시대에 이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뿌리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세력이 강하지가 못해서 기간 중에 이제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주변국들의 침공을 받고 외교 관계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악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받는 이 사사기 시대에도 당시 사람들은 잘못을 해서 이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이에 호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이 짧은 새 왕의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악함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자신의 속박에 대하여 부르짖기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이 엘리야의 세 번째 시간 엘리야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래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제 엘리야의 행적들, 즉 그 예스르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과 또 그 엘리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엘리사를 교육시키고 또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바라볼 때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던 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시대 배경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엘리야가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이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안에 들어있는 그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꾸짖으시면서 또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인데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예스르엘이 당시 아합 왕이 있던 일종의 수도였어요. 예스르엘로부터 남쪽으로 200km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엘리야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죠.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또 하루쯤 더 들어간 광야 초입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참 그토록 위대하게 추앙받는 엘리야였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엘리야는 이제 불신앙과 강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도 그대로 유사한 장면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승리 뒤에 곧바로 찾아오는 낙담과 실망, 좌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천사가 준 빵과 물을 먹고 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펼쳐 놓으시면서 제가 몇 절 몇 절 말씀을 중간중간 드릴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준 빵과 물을 먹고 무려 40일 거리에 있는 남쪽에 거리에 있는 호렙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예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200km를 도망쳐서 달려온 이 엘리야가 한 4,500km가 넘는 그 길을 광야를 40일에 걸쳐서 뚫고 호렙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40일간.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없었다면 광야는 어떤 한 개인이 혼자서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600년 전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엘리야가 지금 위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과 반대 방향으로 아래에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갔죠. 이 반대 방향으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올라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야도 혼자서 여러분 혹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km 정도 가는 거리를 뚫고 갈 수 있으시겠어요? 요즘이야 뭐 기술이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엘리야는 나침반도 없었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쵸? 뭐 해가 떠 있고 뭐 밤에 별을 보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도 없고 거기에는 우물도 없었습니다. 뭐 엘리야가 들고 간 요즘처럼 타이트한 팩으로 음식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삶과 그 죽음의 경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한참 이 엘리야 시대로부터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라든가 또는 사도 바울조차도 광야로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광야의 끝이었던 호렙산에서 아주 큰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이 50일 정도가 걸렸을 거로 보여져요. 아, 죄송합니다. 40일. 40일에 한 500km 정도가 걸렸을 거로 보여지는데 여기 뚫고 간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마음만으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엘리야는 자기 고집 갖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나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40일에 걸쳐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조차 이 엘리야는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말씀과 이에 대해 엘리야가 대답한 대화를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 하나님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갈멜산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3년 반의 가뭄이 풀리고 많은 비와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서 해갈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을 이때에 지금 엘리야, 너는 지금 이 뜬금없이 광야의 끝에서 뭘 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주 물어보시잖아요. 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여기 올 때까지 40일 동안이나 엘리야를 먹이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40일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오셨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그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그 숲을 뒤에 숨어 있는 걸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때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질문은 내 자신을 지금 한번 돌아보고 네 꼴을 좀 보라는 거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던 아담과 똑같이 엘리야는 그 뒤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엘리야는 여전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아마 아담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막 변명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제가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엘리야와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라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12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완악했던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얼마나 강해야 산을 찢고 바위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보시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랄 때 제가 처음에는 바람이 산을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라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혹시 영어 성경으로 있는 거 보시면 rent the mountains 그래서 이 찢는다라니 그 왕들이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그때 찢는 거 옷을 찢는 것처럼 산을 찢는 겁니다. 가르고라는 표현보다 산을 찢고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 더 표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순대요. 바람이 얼마나 세길래. 그런데 이렇게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게 바로 지진이었어요. 지진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불 별거 아닌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게 뭐였죠? 그게 불이었어요. 이 불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뒤쪽에 보면 고요한 작은 음성에 계셨습니다. 강력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기적들이 지나간 뒤에 작은 음성, 이 미세한 음성 속에 주님이 계셨음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갈 때에 엘리야는 그걸 이미 경험한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다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 이야말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봤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몰살하고 강하고 힘셌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오직 크고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역의 방법이다, 역사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 살기가 등등하게 살아있는 가운데에 아, 이거 하나님의 이 크신 힘조차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순간에 엘리야에게 좌절이 찾아왔던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강한 바람과 또는 지진과 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은 그분의 미세한 음성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일을 하실 때 필요하시면 강한 바람을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강한 지진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강한 불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세한 음성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세한 음성은 누가 듣겠어요? 막 갈멜산에 불이 쏟아지고 이럴 때에는 이 미세한 음성이 있어도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세상에 아주 시끄러운 락 음악이나 뭐 아이돌 음악,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광화문에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저녁마다 막 음악 소리가 이게 우리나라 음악인지 어느 나라 음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시끄러운 또 부패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건 광야의 끝에 있는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밖에 없었고 동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은 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엘리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조용한 이 호렙산에서 이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구약서의 대언서들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나실 거예요. 뭐 몇 장, 1장 1절부터 누구의 시대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스스로 가뭄이 들기를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열심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큰 성공 뒤에 뒤따라오는 좌절, 분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준비 또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이런 교육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교육 효과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후반부에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가 다 실패했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데려다가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셨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미세한 음성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알겠지? 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여기서 또 뭐 하고 있느냐?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셨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 아까 우리 장영민 형제님께서 읽어주신 10절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어떠세요? 야 이거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예,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효과가 어땠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 시점까지는. 엘리야는 진짜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여기서도 엘리야와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이 교육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것도 가르쳐볼까 저것도 가르쳐볼까 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곧바로 엘리야에게 다음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이 하사엘은 당시 시리아의 왕이었던 베나닷 2세의 부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32명의 왕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예후 역시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의 신하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하여 대언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 그대로 대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때 아주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미션 중에 어떤 게 엘리야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저는 그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기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아합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을 죽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또 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죽지 않으려고 지금 이 먼 곳까지 단숨에 도망을 왔는데 이러한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될 거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야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요. 이때로부터 한 14년 정도 흐른 뒤에 예후가 왕이 되기 직전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이때에는 이 아합도 죽었고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시기가 많이 지난 뒤에야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대언자의 역할을 다시 수행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말을 아주 머쓱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8절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까 엘리야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했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어요. 저 그래서 이제 살 희망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아니야 7천 명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아마 엘리야는 지금 당시에 막 흥분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막 하나님께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차분해진 엘리야에게 너만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이 더 있다. 이 7,000명에는 엘리야가 직접 봤던 그 오바댜아 대언자가 숨겨놨던 그 100명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너도 보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7,000명이 더 있다. 너만 지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있지 아니하고 고요한 작은 음성의 계심을 아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불이 내려오는 기적과 이 놀라운 이적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즉 동역자가 너와 같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고요한 음성, 작은 음성 속에 그분의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정말 작은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만 가지고 움직이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더 감사한 건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000명의 동역자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다시 한번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처럼 불이 다시 내려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세벨과 대항하여 함께 싸우고 기도해줄 그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만 살아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나와 함께할 동역자가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했던 것이에요.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그 말씀, 이제 다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러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맡기실 때 대언자들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너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지금 일터 내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세 번째 명령이 뭐였죠?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요. 왕이 되라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세 번째가 바로 엘리사에게 너를 이을 대언자가 되라라고 기름을 붓는 일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엘리사 동역자예요. 엘리사도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지만 엘리사는 이후로 한 10여 년 정도 엘리야가 이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10여 년을 엘리사와 함께 다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아주 크고 정말 힘이 되는 동역자를 얻었던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엘리사는 그 청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였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심한 대머리야 요 뭐라 그러죠? 막말을 했어요. 막말을 하자 곰이 나와서 그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와 성향이 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10여 년간 엘리야와 아주 서로 아주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미세한 음성에 언제 순종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안 부었어요. 그렇죠? 그 실제 그 일들은 한 10여 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즉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개 중에 일단 가장 쉬운 미션부터 해야죠. 그는 즉시 호렙산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16절에 보시면 아벨 므홀라 출신이에요. 이 엘리야를 만날 때까지 엘리사는 계속해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벨 므홀라 여기는 어디였냐? 제가 지금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지난주에 보셨던 그 지도라고 보면 지금 이제 혹시 지도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요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그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해 주는 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 요단강이고 지금 엘리야는 요 위쪽에 있는 여기 인척이라고 써 있는 요 근처에서 갈멜산에서 그런 일들을 했고 예스르엘까지 아하방을 데려다 주고 부랴부랴부랴 예스르엘 여기까지 한 200km 떨어져 있는 데까지 남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호렙산은 어디 있나요? 지도 밖으로 벗어나서 한 500km쯤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 호렙 아벨 무홀라는 이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의 중간 정도에서 이 서편에 있습니다. 요 중간 정도에 요 숲곳이라고 있는 곳에 바로 건너편 요단강 서쪽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멀지 않고요. 예스르엘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 밑에 이 아래쪽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 해서 다시 북상하여 약 600km 정도 6,700km를 다시 또 열심히 걸어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10년 정도를 엘리사와 함께 했습니다. 아,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불병거 또는 그 뭐죠? 불마차. 그게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고요.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보내줬고 불병거 불마차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냥 떼어놓기만 했습니다. 불병거가 확 와서 엘리야와 엘리야가 떨어졌고 떨어진 상태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 찬양 중에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거기에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이런 표현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튼 엘리야는 이때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동안에는 혼자 다녔어요. 아, 혼자 다닌 건 아니죠. 엘리야가 같이 다녔던 사람이 그 사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종이랑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동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10여 년을 달리면서 참 많은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셨고요. 거기서 몇 가지 또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장소로 보내시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뒤에 이제 예스르엘에 다시 가서 예스르엘은 아합의 앞마당인데 거기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앞에 직접 나타나서 아합을 꾸짖고 또 그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행했던 일들까지 남은 행적까지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오늘로 이제 그 열왕기상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을 끝나는 이 분열왕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이 엘리야의 남은 행적들이나 또는 열왕기하 1장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4달을 했는데 스크립트를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한 장수를 봤더니 한 4,50장 정도가 돼요. 요약을 해도 그래서 그걸 최대한 좀 보시기 편하도록 요약을 해서 저 뒤에 한번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시간으로 참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하여 일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참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주님 과거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일들을 기억하기로 원하오며,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독특하거나 아주 희한하거나 아주 난감한 일들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왔던 그 과거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또는 더 열심 있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직접 찾아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과거든 현재든 또한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참 큰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참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